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3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3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못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못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들이 두려워했냐면은 골리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듣자마자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죠. 한 번은 듣고 두려워했고 또 한 번은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듣고 보는 데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 주눅이 들고 보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이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듣자마자 이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이 엘리야 그리고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오늘 죽이겠노라 그 이야기를 이 왕비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만 두려움이 엘리야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여 나도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왜 빠져들어갑니까? 휘몰아쳐오는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고 죽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이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을 당하기 그 전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장이었습니다. 발은 사슴과 같이 빨랐다 그랬죠. 그가 칼을 한번 휘두르면 적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직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왜 무섭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뭔가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 중에 으뜸인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참으로 놀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그들 중에 거인도 있었고 그들 중에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리고성은요, 거대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였고 마차들이 마주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벽은요,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두께로 지어져 있는, 근데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는 거인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벌벌 떨었냐 하면 문을 꼭 잠궈두고 나오지를 못했냐 하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올 때에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배 타고 뭐 지나온 것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인, 그들의 신이었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한쪽에 이렇게 세우시고 한쪽은 온전히 끊어지게 하고 땅은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셨죠. 그리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도록 하셨죠. 그러니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그렇게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었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며칠간은 아파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있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리고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지를 못하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은 해오지는 않고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 도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에 있던 군인들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무엇을 하려고 저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가슴이 쫄여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마 한 10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돌았으니까요. 마지막 도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함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 성벽이 그 거대했던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칼을 들고 있던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이요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이미 전의를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딱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인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던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분별력도 상실하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쫓기고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결정은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용맹했던 다윗이 실수했던 적이 몇 번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다리를 절면서 민기적 그리다가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나왔죠.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아 이러다가 내가 잡혀서 죽겠구나 이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그럼 내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할 때는요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려오죠.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이 심해지게 되면 죽음에까지 내몰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요 평균 42명이라고 그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골리앗 한 3m 정도 되는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나와 있는 이 골리앗 실제로 이 골리앗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가? 알고 보면요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무너져버린 존재가 이 골리앗입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진짜로 두려움의 대상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로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해서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또 듣는 것으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죠. 보는 것으로 살라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두려움을 넣어주죠. 그리고는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있을 때에 앞에 있는 홍해 그 다음에 뒤에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정예병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홍해는 지름길에 불과했습니다. 뒤에 따라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 우리가 애굽에서 완전하게 이제 벗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할 때에 진짜로 문제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3장 10절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들려오는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은 늘상 찾아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대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문맥 전부를 보면은 반드시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뒤에 홍해와 애굽 군대 전개병이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의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든지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하다가 뒤집혀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은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크면은 두려움이 점점 작아져가죠.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 믿음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요.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평일이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부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짬뽕 신앙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짬뽕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다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아내와 남편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참 눈물이 나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요.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손을 내미시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위협을 하면은 남편 쳐다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 남편들 다 도망갈지도 모르지만요. 남편 딱 쳐다보면은 내 남편이라고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까불지 마.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내 남편이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던 행동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란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죠. 론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한때 성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론 스미스 목사님은요. 그의 인생에 닥친 그 깊은 어둠, 아니 스스로 들어간 어둠이죠. 그 스스로 들어간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아내와는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론,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저는 인격장애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롬, 그래도 나는 네가 소중하단다. 하나님, 저 성중독자입니다. 분노중독자입니다. 저 참지를 못합니다. 롬, 그래도 나는 네가 소중하단다. 하나님, 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또 나가서 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될 겁니다. 론, 그래도 나는 네가 소중하단다. 하나님,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저 기도 모임 안 나가도 그래도 저 소중하십니까? 그럼 나는 네가 소중하단다. 네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나는 네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단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꾸라져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래도 제가 소중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사랑한단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서 이 목사님이 고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요, 아이들 변합니다. 부모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여지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바로 다다다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한다. 아빠가 너 이해한다. 하고 싶었지. 요 말 한마디면 아이들이 마음에, 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더 달려올까요? 아니면 병들었을 때 더 달려올까요? 언제 더 달려올 것 같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성공했을 때에 더 달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더 달려올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 때 달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버림받아서 외로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더 달려와서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혼자 남아서 외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더 달려오겠죠. 그때 내 옆에 있어주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그 절규하고 있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내가 술 중독자 있어도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사명과 부담감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그 두려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쉬쉬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욥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 왜 임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서 쉬쉬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 십자가 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명색이 내 아들인데
제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아들 예수님을 꼭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함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중원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이 함께 쓴 책인데요.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나가셨는데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슬기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자꾸만 이 아이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아빠에게 그러면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고 나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국에 보내서 막 되어들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이가 방황을 하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교사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고 나를 믿으면은 네 아들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네가 믿으면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고쳐줄게. 내 선교사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아들이 자꾸만 망가져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 슬기가 분노가 폭발하면요 주먹을 쥐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동생들을 괴롭혔고 어떨 때는 죽겠다고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들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으로 가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실패할 것 같아. 우리 아이 죽을 것 같아. 우리 아이 지르다가 폐인이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두려움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불신자였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가 될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 기도하면서도 내 아이는 실패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 아이는 죽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사탄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사탄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고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자신 안에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30% 정도 깨어지고 나니까 아들이 30% 정도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70% 깨어지고 나니까 아들이 70% 변화가 일어나고 90% 깨어지고 나니까 아들이 그만큼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날 아들도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눌려서 숨겨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거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승리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요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살짝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게 큰 소리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포합니다.